우리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꼴로서 들어올 때에만이 주님, 저희가 참 힘이 나고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저희의 그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살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깊이 박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또주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이렇게 자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은혜 안에서 자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권면의 말씀은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의 내용이 지금 은혜 안에서 자라라인데 이걸 두 개로 나누면 자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은혜 안에서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다그 자녀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물론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딸들이 이제 지현이와 지원이가 지금 7살, 6살, 참 작년에도 그랬고, 6살, 5살 때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정말 참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은 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참 보면은, 이 상태에서 좀안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사실 있어요. 안 자랐으면 좋겠다. 아무런 아이들이 이제 지금 학교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참 부모 밑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서 참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자라고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볼 때, 아, 참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이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안 자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서부터 걱정이 되는 거죠. 다른 애들 다 자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계속, 피터팬 증후군입니까? 이게 계속 안 자라고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안 자라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듯이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 대단히 걱정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권면의 말씀으로 너희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라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성경 전체를 걸쳐서 참으로 많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주제인데, 오늘은 특별히 조금 내용을 조금 한정시켜서 제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로 좀 한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은혜 안에서 너희가 자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 자신이 사실 은혜 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좀 잠깐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좀 말이 뭐 좀 고상해서 어부지, 사실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뱃놈, 그렇죠? 예, 뱃사람이에요, 뱃사람.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야기할 때 이 당시에 어부들이 그렇게 무식한 것은 아니었다. 어부들이 그 이제 이제 직접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잡아서 이렇게 이제 판매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대단히 견문이 넓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뱃사람 그런 배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들을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학문이 없고 좀 무식한 사람들인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어부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산 곳은 아마 이 가버나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장모, 그러니까 아내의 어머니죠. 장모가 이제 가버나움에 사셨는데 그 집에 아마 같이 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베드로라는 이 이름은 유대인이지만 이름은 헬라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이 헬라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죠. 안드레아스 또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거의 대부분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 스톤,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우리나라 이름이 좀 없습니까? 돌쇠. 예, 돌쇠예요, 돌쇠. 쉽게 얘기하면 돌쇠예요. 예, 돌쇠. 그래서 뱃사람 이름치고는 참 적절한 이름이 아닙니까? 이 우직하면서 정말 이 힘께나 쓰는 이 돌쇠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이름으로 의미로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라고 믿는 이유는 이게 이제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로 돼 있어요. 바요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바나바. 그럼 라바의 아들. 이렇게 해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은 그 직업이 대부분 제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어부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나. 이것도 참 뱃사람에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가. 요나도 물론 헬라화된 이름이긴 하지만 그 히브리어의 그 요나를 이렇게 그대로 거의 그대로 가져온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니누에에 선포하러 갔던 이 요나, 대언자 요나. 이 요나가 누굽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습니까? 바다에 던져져서? 안 죽잖아요. 바다에 던져졌는데 심지어 물고기 고래에 잡혀 먹었는데 살아나잖아요. 아 그러니 뱃사람의 이름 지고 사실 또 이거보다 또 잘 어울리는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할아버지도 뱃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 이 우리 집은 대대로 이제 뱃사람인데 참 성경에 그 요나처럼 이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 그런 불사신 같은 뱃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미로 이 할아버지가 이 아버지 이름을 요나로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또 아버지 요나가 또 아들들을 낳는데 이 아들들도 또 정말 아참또 뱃일이 얼마나 이게 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힘 꽤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직한 돌쇠 같은 그런 뱃사람이 되어라 하는 의미로 베드로 또 안드레아스도 이게 이게 남자다운 그런 뜻이에요. 남자다운 그 의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안드레 그러면 우리가 대단히 유약한 느낌이 들죠. 안드레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아니에요. 남자다운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을 낳아놓고는 하나는 남자다운 애 하나는 돌쇠 같은 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심정 이걸 보면은 아 이게 참 뱃사람으로서 출세하라는 그러한 소망을 담은 이름이 아니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0세 때까지는 어때요? 그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목수 일을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직업이 이렇게 지금 대부분이 세습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계기가 된 것은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인지 형인지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영어에서 브라더라 그러면 이게 형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 안드레가 이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나서는 이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 장면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네, 죄송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개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개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모님도 지금 너돌 되라 이렇게 해서 지금 돌쇠라는 이름을 딱 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딱 보실 때도 이게 아주 다부지고 단단한 게 이게 아주 돌쇠처럼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넌 돌쇠다. 이게 이제 언어만 다르고 이제 베드로는 페트로스는 헬라어식으로 이제 이름이 된 것이고 이 게바라는 것은 이제 그 시리아어 이제 아람어로 이제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름을 지어 주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돌쇠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아마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게바라는 이름을 딱 받는 순간 그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우리 아버지가 이름 하나 잘 지어주셨구나. 누가 봐도 난 돌쇠구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제자들을 이제, 모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70명의 제자가 좀 특별하지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를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또 12명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이 12명에게는 특별히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라는 호칭을 받은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지금 베드로이고 이 12 제자의 명단이 성경에서 네 번이 소개가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이렇게 네 번이 그 명단이 쭉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군가가 소개가 될때그 순서도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물들, 은사들을 주실 때 첫째는 사도요, 그다음에 뭐 대언자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언급될 때도 이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불림을 받은 이후로부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또 예수님이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따로 떼어서 중요한 일들에 또 이렇게 데려가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에 데려가실 때가 있었고 또 이 누구였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또 살릴 때도 그러셨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참 충성스러운 그야말로 돌쇠 그야말로 돌쇠와 같은 이 어떤 자신의 그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처음서부터 이렇게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대단히 무모할 정도로 좀 과감한 그런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한 번은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 따로 기도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가실 때 물을 걸어서 가시잖아요. 물 위를 걸어서 가시는데 한밤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오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은 뭐 귀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흠정 성경 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이제 깜짝 놀랐을 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이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저보고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하면서 그냥 물로 첨벙 뛰어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같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이제 이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물에서 컸고 뱃사람이고 그러니까 수영하는데 또 일가견이 있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는 또 뭐 물이 두렵지 않으니까 뛰어내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대단히 과감한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그 밤중에 그 물로 뛰어들어서 지금 예수님께로 지금 가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쯤이 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이제 이 대제사장의 이 무리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몰려왔을 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그 종인 말고의 귀를 베죠. 그러니까 목은 못 뺐어요. 귀를 이렇게 베는 다른 제자들은 다 감히 그런 거를 못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과감하게 그렇게 칼을 빼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 지키려고 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좀 실천적인 과감한 그러한 성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엄청난 또 실수도 저지르게 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빵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도대체 뭔 말이냐 해갖고 너무 어렵다 이 말은 도대체 우리가 이런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래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러면서 또 참 충직하게 그렇게 예수님 곁을 지키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사람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그래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붙들려 가셨을 때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까지 따라갔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따라간 데는 아마 그 자기가 공언한 게 있기 때문에 따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밤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다 실족할 것이다. 이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밤에 공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그 자기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따라가긴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까지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멀찌감치 지켜보다가 슬금슬금슬금 해갖고 그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불 쬐고 있는데, 거기 여종이 당신도 그 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부인하지요. 그래서 두 번을 부인하다가 그 옆에 있던 조금 이제 자리를 옮겼는데 또 묻고 그래 또 부인하고 또 옮겼는데 또 물으니까는 그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지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우직하고 정말 돌덩어리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또 실수를 하면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반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망 나와서 관저에서 도망 나와서 그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울었다 그랬습니다. 슬퍼하며 심히 울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만 하면 실천을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즉각 몸으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대단히 우직하면서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좌충우돌하면서 실수도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기 전에는 그냥 자기 생업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면서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고향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이렇게 갔었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당길 수 없었던 그 사건이 또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야 주시라.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또 한번 자기가 이 겉옷을 안 입고 있다가 아마 속옷만 입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에 그냥 또 겉옷 들쳐 입더니 물로 또 바로 또 뛰어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단히 사랑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이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동안에도 조금씩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은혜 안에서 정말로 이렇게 크게 자라나는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은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좀 전에 그 이제 벗고 있다가 이렇게 뛰쳐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제 그 직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세 번에 걸쳐서 물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제가 다른 건 다 부인할 수 있어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천방지축 정말 이 말고의 귀도 베고 예수님을 참 저주하며 부인까지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들을 먹이라. 사실 이 순간이야말로 이 베드로가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순간 베드로에게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야 임마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너 도대체 네가 누구냐? 나한테 있어서 너가 도대체 누구냐? 넌 내가 지금 70명 중에서도 12명으로 뽑았고 그 12명 중에서도 지금 3명으로 뽑았고 내가 너를 특별히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그런 놀라운 일들도 보여줬고 넌 성경에도 지금 이름 기록될 때마다 첫 번째로 기록되고 너 이놈 너 돌쇠 이놈 너 그럴 수가 있어. 이놈 나쁜 놈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면서 막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하셨으면 베드로가 참 이 죄책감에 목이라도 매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괘씸한 놈이란 얘기 안 하시고 사랑만 확인하셨어요. 사랑만.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를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또 예수님의 이 용서하심 이것이 이 베드로를 깊이 변화시키면서 더 이상 다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침내 이제 구름들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과 한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알려진 그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제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그 명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뵌 경험과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 경험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사도들이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전 세계를 그 당시의 전 세계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변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 전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건을 볼 때도 성경에 보면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베드로로 되어 있고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 장면에서도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전환점 이 성장의 이 전환점을 거친 이 베드로가 이제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직후에 지금 사람들이 이 방언, 소위 방언, 그러니까 타운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이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 말씀의 성취다 이러면서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초기 기독교 교회, 초기 교회의 그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이제 야고보와 함께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제 성전에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하던 그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요한과 함께 일으켜서 걷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면서 지금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점점 부활의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유대인의 그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너희가 무슨 권능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하고 이렇게 추궁할 때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서 담대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게 감히 어느 안전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그 작은 여종의 그 말 하나에도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4장에 와서도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이렇게 핍박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19절에 보시면은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담대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알까봐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난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또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요파에서 머물 때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요파에 있는 그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여러 날 묵었다 이런 기록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두장이 즉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은 대단히 정말 천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중에서도 이 무두장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결혼을 한 사람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무두장인 줄을 모르고 결혼했으면 나중에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지금 시체 죽은 짐승의 그 몸을 만지게 되면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런 것들을 꺼렸어요. 그런데 이 가죽을 만지는 사람은 항상 죽은 시체를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짐승의 시체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마을에서도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제 복음 안에서 지금 그러한 사람을 지금 그러한 사람의 집에 머무르는 정도까지 지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대단히 크게 변한 것이고 이것은 성장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고넬료에게 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의 이 모든 사도들이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극히 꺼렸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0장쯤에 오면은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근 10년 정도 이제 된 건데 그런데 그때까지도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대단히 생소한 일인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도 그러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 부대라는 한 그 부대의 백부장, 이 군인이죠. 이 군인, 이교도 군인의 이 집에 지금 찾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이 베드로가 금식하면서 이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거기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 잡아먹으라 하는 그 환상이 먼저 보여졌었잖아요. 근데 원래 베드로는 유대인의 그 음식법에 따라서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고 평생 동안 어쨌든 유대인의 그런 것들을 지켜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지만 하나님께서 먹으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그런 꿈을 이제 환상을 보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베드로가 실제로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집에 가는 것도 대단히 큰 모험인 거예요. 지금 만에 하나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 이교도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대단히 모험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니다. 베드로가 간다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성장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 일이었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대단히 천방지축, 그냥 겉만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은혜 안에서 성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이제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쯤에 와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회의를 할 때 그때에도 이 베드로가 야고보와 더불어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러한 발언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쓰게 되는 것인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권면을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모든 말을 마무리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통틀어서 맨 마지막 절에서 지금 이렇게 은혜 안에서 자랄 것을 이렇게 권면할 때 그것은 자신이 먼저 이렇게 은혜 안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또 진실되게 이렇게 우리에게도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사랑의 권면입니다. 여러분이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여러 번 발견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17절에 우리가 지금 18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표현이 나오죠. 또 14절에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또 8절에도 보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또 1절에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고 시작하죠. 우리가 베드로 생각하면은 베드로는 되게 남성답고 참 우직하고 되게 우락부락할 것 같은 사람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대단히 많이 썼습니다. 대단히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3장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다른 곳에서도 또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을 몇 번을 더 쓰고 있어요. 2장 11절에서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심지어 자기가 그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져서 생업으로 돌아가 있을 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러한 그 사역에 대한 제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베드로가 은혜 안에서 자라갔을 때 그때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권면대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간다면 우리 또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말로나 우리의 행실로나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해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면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고 아무리 교회 내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 외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은혜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어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났다면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품게 될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저랬었는데 나도 한때는 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말은 직접 안 했을지라도 생활로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깊고도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서 나도 은혜 안에서 변해간 사람이니 하나님이 저 사람도 언젠가는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면서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기뻐지게 될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것이 기뻐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뭔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짐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전히 내게 짐으로만 느껴진다면 그럼 내가 아직 은혜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우리가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들이 생깁니다. 일거리들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섬겨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는 그 모임을 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서 우리가 섬겨야만 누군가는 섬겨야만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기쁘게 이 모임에 참석도 하고 일들이 진행되어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 불평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지 마침내는 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러이러게 하기 바라해 너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 바래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성장했을 때는 마침내 이제 이 자신도 은혜 안에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갈 것을 권면하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돌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돌쇠, 이것은 대단히 복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돌쇠가 됐다, 그러면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돌쇠가 됐다, 이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도 너는 개바다. 너는 개바다. 너는 나를 위한 돌쇠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은혜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